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비건 대표가 17일과 18일 이틀간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당국자들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증진을 위한 노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대북정책특별대표로서 처음 모스크바를 찾은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비건 대표는 이번 방문 중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 비핵화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설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러시아 측과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된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는 오늘 러시아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주 러시아 방문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쿠데타를 일으킨 수단 군부가 문민정부의 권력을 이양할 때까지 테러 지원국 지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는 어제 언론에 미국은 수단 지도부와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수단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3년 수단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무기 수출 금지와 대외 원조 금지, 무역 제재 등 각종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수단 정부와 테러 지원국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양측은 이달 말 추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군부 쿠데타 이후 회담 일정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예멘 내전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결의안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약화시키고 현재와 미래의 미국 시민과 용감한 군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연방 상원과 하원은 각각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 군에 대한 미군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외국의 전쟁에 미군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예멘 내전은 전 세계의 양심에 도전하는 끔찍한 인도주의적 위기라며 그러나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상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을 냉소적으로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망보다 높은 6.4%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6.4%로 잠정 짓게 됐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 등 각종 기관의 예상치인 6.3%보다 0.1%포인트 높은 겁니다. 또 3월 중국의 산업 생산률은 8.5%를 기록했고 소매 판매도 1년 전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부채 감소를 유지하며 세금 감면 등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한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터키는 이란산 원유 구매와 러시아제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 면제를 기대한다고 터키 정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이브라임 칼른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 겸 선임 고문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란산 원유를 계속 구매할 것이라는 의사를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터키에 대한 이란 원유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조치를 복원하면서 한국과 터키 등 8개국에 6개월 동안 한시적 제재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예외 조치는 다음 달 2일에 끝납니다. 프랑스 정부는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본 노트르담 대성당을 5년 안에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리는 대성당을 더 아름답게 재건할 것이라며 5년 내에 작업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톱다운 식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해야 하는 시점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한때 비, 북부 산지에서는 누군이 조금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4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북러 정상회담 임박설 등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왕래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16일 보도자료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러시아 당국자들과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증진을 위한 노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17일과 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대북정책특별대표로서 처음 모스크바를 찾은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비건 대표는 이번 방문을 통해 러시아 측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 상황을 설명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이행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러시아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과의 석유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또 러시아는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하원 대표단에 러시아에서 일하는 자국 노동자들이 계속 잔류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러시아 노동사회안전부의 맥심 토피린 장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지난해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 만큼 비건 특별대표는 이번 모스크바 방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건 대표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고 영국 런던을 찾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개국과 북한의 FFVD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27일에는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비건 대표의 이번 모스크바 방문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점도 주목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일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회담이 준비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비건 대표가 러시아 측과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비건 특별대표의 방문 계획과 관련해 아직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이 협상 재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과 북한이 3차 정상회담 의사를 확인한 상황인데도 대화 재개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정상회담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좋은 것이라며 공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강조하는 대화는 상대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한쪽의 입장 변화가 생길까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현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이 완강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식 일괄 타결 방침을 강조하면서 빨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체제 해제 때문에 순회 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측이 상대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시간이 흐르면 어려움을 겪는 쪽은 북한이 아닌가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은 이미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병진 노선을 폐기하면서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시간이 갈수록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겁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내년이 시한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성과 없이 끝나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김 위원장은 입장을 바꾸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길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건 이미 그런 쪽으로 북한이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협상은 중단을 선언하지만 않을 뿐 사실상 포기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좋은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예,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외교 안보 분야 성과가 무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중요한 진전을 이뤄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 내년 선거에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것으로 관측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핵 문제가 정치적 자산이 아닌 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은 한국 정부에도 큰 부담이 아닌가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의 화해와 협력 기조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현재의 미북 간 교착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가 있을까요?
예, 우선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정상회담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5월 말과 6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일본 방문도 주목됩니다. 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미북 협상이 재개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미북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두 정상의 의지에 따라서는 언제든 상황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톱다운식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 의원들의 회의적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의회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강화 방안에 주력하는 움직임이 뚜렷한데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 의회 기류를 이재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 외교에 대한 의원들의 회의로는 더 커졌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당적을 막론하고 대체로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하노이 회담 이후 VOA에 정사급 대화는 사전 준비와 이해가 선결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토대가 마련됐을 때만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eader level talks are only purposeful if there's preparation for them, if there's movement towards an understanding.
적어도 북한 지도부의 비핵화 의지를 제대로 파악한 뒤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미북 정상급 외교에 관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견해는 민주당 측과 다소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최근 VOA에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at the U.S. has to do is fully implement its doctrine of maximum pressure.
그러면서 정상회담 전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 없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약화돼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적에 따라 온도차는 있지만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1,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됐던 것부터 적절하지 못했다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하노이 회담 이후 의회에서 가장 뚜렷해진 기류입니다.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불식되지 않자 제재 강화를 주장할 정당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하노이 회담 종료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 상원에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브링크 액트가 초당적으로 발의된 것은 의회의 이런 기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브링크 액트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법안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은행위원은 최근 VOA에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만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압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는 기존과 달리 주로 민주당 측에서 나온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VOA에 제재가 깊고 강력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Not unless the sanctions are deep, strong, and long.
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추가 제재는 원치 않는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우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려면 사실상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요구되는데 그럴 경우 대북 압박 완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최근 VOA에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 완화와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또는 행동 없이 제재 완화와 같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계속 주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look, I think South Korea has received certain waivers from the administration, but again, I think
한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특정 제재 유예를 받았고 김정은이 비핵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압박을 완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탐틸리스 상원 의원은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 완화를 북한과의 협상 지렛대를 쳐내는 일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that he would agree to anything that would take away our leverage to negotiate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이어 제재는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통한 뚜렷한 선의를 보이기 전 조성하는 재원이라면서 북한의 이런 행동이 선결돼야 미국은 북한 관련 경제적 논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달리 의회 민주당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지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 제재 강화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 내 분위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소수 의견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며 비핵화 협상의 목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지적도 중진 의원들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한적인 핵보유를 허용하는 소위 부분적 비핵화 논리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원은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브래드 샤먼 민주당 의원인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상원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까지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최근 VOA에 김정은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협상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감축 동결 합의로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The question is, could you end up in an agreement in which at the end of the day you have dramatically curtailed
북핵 프로그램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하고 추가 핵무기 생산 역량을 동결시키는 합의라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셔먼 의원도 하노이 회담 이전 VOA에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전히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 허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건 다소 이례적입니다. 한편 지난 4일 VOA가 상원 의원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1명이 북핵 포기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해야 하는 시점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2만 명 넘는 북한 노동자가 송환됐는데 외화 수입이 크게 줄고 자국민이 대거 귀환하면서 북한의 사회적 부담과 대북 제재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의 송환 사실을 공개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3만 23명에 이르던 북한 노동자가 최근 1만 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관련 결의를 채택한 2017년 12월 이후 2만 명에 가까운 북한 노동자가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중간 이행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송환 사실을 알린 또 다른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폴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스페인 등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카타르가 2,541명이던 북한 노동자를 70명으로 줄였다고 밝혀 러시아 다음으로 감축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또 다른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1,600명에서 800명으로, 폴란드는 451명에서 37명으로 북한 노동자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까지만 해도 80명의 북한 국적자가 건설과 광산업 분야에 종사했던 말레이시아의 경우 2년이 지난 현 시점엔 단 한 명도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은 현재 각각 46명과 1명의 북한 노동자가 자국에 남아있으며 이들이 이른 시일 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각국이 24개월 내, 즉 올해 12월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유엔 결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선 각 유엔 회원국들이 올해 말까지 남아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움직임은 남은 7개월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자와 관련한 안보리의 조치는 2017년 8월에 채택된 결의 2371호에 처음 담겼습니다. 2371호는 당시를 기준으로 신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안보리는 결의 2375호를 통해 기존 노동자들의 비자 갱신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2397호를 통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에 송환시키도록 한 겁니다. 당시 2397호는 이와는 별도로 각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채택 15개월이 되는 올해 3월까지 북한 노동자의 현황이 담긴 중간 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실제로 송환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러시아와 카타르 등을 포함한 20여 개 나라들이 제출을 마친 상태입니다.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전후 숫자를 공개한 나라들만을 놓고 볼 때 2017년 12월 이후 북한에 송환된 노동자는 약 22,321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아직 중간 보고서를 내진 않았지만 과거 유엔을 통해 노동자 송환 사실이 알려진 나라들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건설 분야 노동자들이 아프리카 등지에서 대거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올해 3월 공개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알제리는 북한의 해외 건설 회사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가 지난해 1월 문을 닫았고 관련인들도 출국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습니다. 또 나미비아는 만수대 측이 2017년 6월 경매를 통해 모든 차량과 장비를 판매해 사실상 철수했다고 밝혔고 마다가스카르와 짐바브웨, 보츠와나 등도 더 이상 만수대의 사업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아프리카 나라인 세네갈은 과거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갱신을 체계적으로 거부해 만수대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만수대는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동원해 이들 나라들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지만 2017년을 전후해 이들 노동자들이 모두 송환된 사실이 유엔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그 밖에 우간다는 자국 내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북한 강사들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9명의 북한 의사와 14명의 북한 공군 교관의 입국 허가도 내주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노동자와 관련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북한의 외화 수익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송금액 감소를 북한이 입을 주요한 타격으로 꼽았습니다.
The main impact is the loss of the remittances of their wages in foreign exchange. A significant part of their earnings were being channeled.
뱁슨 전 고문은 1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노동자의 수익 상당 부분은 송금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으며 이는 해외 노동자 부문에 제재가 가해진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와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정권에 지불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유입된 외화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 등으로 쓰인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 노동자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을 끊는다는 게 뱁슨 전 고문의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북한 노동자가 줄어든 건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을 옥죄는 것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o if they come back home, they you know, obviously they have to find a new employment for them or they're unemployed.
당장 자국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사업을 하는 등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제재로 인해 북한 내에서 이미 직장을 잃은 광산업 종사자들과 섬유 분야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된다며 제재로 인한 북한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뱁슨 전 고문은 내다봤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해외로 파견됐던 노동자들 중에는 이미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실업자와 본국으로 돌아온 해외 노동자, 석탄 등 제재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 종사자들이 모두 실업자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 노동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인 중국의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huge one is always China, which I guess is not yet reported. And there are tens of thousands of workers there.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는 수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은 정식으로 노동 허가를 받는 북한 국적자 외에도 적법한 허가 없이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암호화폐 시장이 북한의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적절한 보안 체계는 구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영국의 싱크탱크인 합동군사연구소가 지적했습니다. 연구소는 동남아시아 내 북한의 암호화폐 활동 대응 지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데이비드 칼라일 연구원은 동남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 중이지만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테러, 금융정보 담당 전문가로 활동한 칼라일 연구원은 북한은 수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기만적인 금융기법을 사용하는 등 제재 회피 기술을 펼치고 있다며 동남아 국가들의 암호화폐 사업자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동남아시아 국가의 성장세에 주목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우 암호화폐의 하루 거래량이 100만 달러가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태국의 바트, 인도네시아의 루피, 베트남 동 등의 통화는 비트코인과 교환된 상위 20개 통화에 포함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이 100만 명이 넘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온라인 접속자도 세계 5위권에 들어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주요 은행 서비스가 제한되는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암호화폐가 대체 결제 시스템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성장 요소들이 암호화폐 해킹을 시도하려는 북한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관련 규제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북한이 언제든지 해킹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움직임을 분석하며 동남아 시장 해킹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엔 등의 감시를 받는 석탄, 의류 등의 수출입과 달리 암호화폐는 감시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자금 세탁도 쉽기 때문에 북한이 암호화폐를 얻기 위한 활동량을 계속 늘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익명성이 보장되는 만큼 사치품과 같은 금수 품목을 거래할 때 지불 수단이나 기타 해외 송금 수단으로서 암호화폐가 용이하다는 점도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이어갈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연구소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암호화폐를 얻기 위해 10차례에 걸쳐 해킹 등을 시도해 6차례 성공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5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2017년 전 세계를 강타한 워너크라이입니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컴퓨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내야만 암호를 풀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우선 역내 위험을 평가해 불법적인 가상화폐 활동에 대한 취약성을 스스로 식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 위험을 줄이는 데 필요한 부처 간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역내 해당 국가들은 기관 간 협력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법 집행 지식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북한 선박에게 불법으로 유류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선박 루니스호는 출항할 때마다 싱가포르 항구를 목적지로 신고해왔습니다. 싱가포르는 이 배가 자국 항구에 기항한 적이 없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목적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루니스호의 입항 기록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싱가포르 항만청 대변인은 1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깃발을 단 루니스호가 2018년 4월 9일과 2019년 1월 12일 사이 싱가포르 항구에 입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OA는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현황 자료를 토대로 루니스호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싱가포르를 차항지, 즉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싱가포르에 기항한 흔적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BOA는 마린 트래픽 등을 통해 이 내용을 확인했지만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1일 싱가포르 항만청에 루니스호의 입항 여부를 문의했고 2주 만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루니스호는 미 재무부 등이 지난달 21일 발행한 대북 해상거래주의보에서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18척 중 한 척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후 BOA의 취재를 통해 루니스호가 동중국해 공해상과 타이완 북쪽 해상, 저우산섬 인근 해역 등 미 재무부의 주의보가 주요 환적지로 지적한 곳에 여러 차례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간 항적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12회 한국 항구를 떠나 이들 해역으로 향하면서 차항지로 싱가포르 8회, 해상구역과 베트남을 각각 3회와 1회씩으로 신고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루니스호는 싱가포르처럼 베트남에도 입항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루니스호를 빌려 운항했던 한국의 D사 관계자는 VOA에 해당 지역, 환적지는 다른 많은 선박들이 해상에서 어선이나 바지선들에게 정상적으로 화물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미국과 일본, 호주 등 많은 국가의 감시선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당국의 목적지로 신고한 항구에 기항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바다 위에서 화물을 푸는 작업을 하는 특성상 항구를 정할 수 없어 해당 해상 지역에서 가깝고 잘 알려진 항구 중 하나를 목적지로 신고해왔지만 이번 경우처럼 오해가 발생해 어느 시점부터 해상 구역으로 변경 기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해상을 목적지로 했기 때문에 특정 항구를 목적지로 신고했다는 설명이었지만 이는 허위 신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15일 이번 사안을 묻는 VOA의 질문에 차항지 기재 등 허위 신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처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을 근거로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차항지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가 관련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과 달리 한국 정부는 루니스호에 대해선 일시적인 출항 보류를 제외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루니스호의 차항지 허위 기재 등을 인지했는지 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느냐는 BOE의 질문에 루니스호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9월 출항 보류 조치를 한 적이 있으며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루니스호와 비슷한 항적을 보이고 차항지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 또 다른 선박 피파이어니어호에 대해 출항 보류 조치를 했습니다. 피파이어니어의 선주는 D사로 루니스호를 A사로부터 빌려 운항한 회사와 동일합니다. 다만 D사는 피파이어니어와 루니스호 모두 각각 용선과 재용선을 준 상태였다며 두 선박의 영업행위는 선박을 용선, 즉 빌려간 용선주의 책임과 권한하에 이뤄진 것이며 자신들은 용선주로부터 일당으로 용선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올해 주의보에서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이 이뤄지는 4개 해역은 물론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선박들이 이를 전후에 기항했던 항구 14곳을 지목하고 불법 환적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18척을 비롯한 제3국 선박과 더불어 유류 환적이 가능한 북한 선박 28척과 석탄 운송이 가능한 49척의 선박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판매되거나 공급될 수 있는 연간 정제유 양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보는 지난해 북한이 공해상에서 조달한 정제유를 263차례 북한 유조선을 통해 북한의 항구로 옮겼다며 이를 토대로 볼 때 북한은 378만 배럴의 정제유를 수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일 이번 사안을 묻는 BOE의 질문에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박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내 식량 등 인도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식량 지원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응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며 유엔 인도적 기구들이 서방 국가들의 긴급 지원을 호소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5일 VOA에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럽연합이 지난달에 북한 내 식량 상황과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더 자세히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 뒤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중한 반응은 북한 정권의 미온적인 비핵화 조치와 과거 유엔과 국제기구들의 일부 과장된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유럽 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앞서 VOA에 북한 내 식량 등 전반적인 상황은 정확한 통계가 없어 평가가 틀리거나 과장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원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6일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며 주민 380만 명에게 긴급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천만 달러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 WFP 사무총장도 3일 영국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결핍 상태에 있다며 미국 등 서방국들의 식량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5일 VOA에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식량 부족에 대해 훨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key is the North Koreans need to provide much better information about their so-called food shortage.
국제사회에 알려진 건 그저 북한이 지난해 가뭄 등으로 곡물 생산이 감소했다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제 전문가들을 수용해 자세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군대와 공기관 등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기관들에 배급할 식량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식량이 부족한 것인지 명확한 이유를 따져봐야 하고 장마당 곡물 가격에 큰 변동이 없는 이유도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의 장마당 쌀값은 키로당 4,000원대, 환율은 8,000원대를 계속 유지하는 등 큰 변동이 없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쌀보다 더 싼 옥수수, 즉 강냉이 가격은 더 낮다면서 북한 정부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받지 않는 한 자신은 대북 식량 지원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would object to aid until the North Koreans provide much better information.
국제사회의 유보적인 자세도 이런 이유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비즐리 WFP 총장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가 밀 5만 톤을 보내겠다고 밝혔고 중국도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서방 공여국들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타결돼 모두가 함께하길 계속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북한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런 식량난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자력갱생과 경제 발전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당시 다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7년이 넘도록 식량 문제는 물론 전반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3대 세습을 한 뒤 포전 담당 책임제 등 여러 농업개혁 조치들을 시도했지만 자본과 물적 공급이 없고 군대 등 특수기관에 집중된 배급 제도로 개혁 조치가 작동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는 북한 인구의 43%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 상황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과 전문가들은 지난해 폭염과 가뭄 등 자연재해, 용수 부족, 화학 비료 부족, 유엔 제재 등으로 곡물 수확량이 감소했다며 뚜렷한 개선 조치가 없으면 내년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북한 황해도에 홍수와 산사태가 났을 때 유럽연합이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10만 유로, 미어로 11만 2천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에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30만 유로, 33만 달러 정도를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의 두 지원 사례는 모두 자연재해와 연관된 것을 볼 때 유럽연합이 대북 식량 지원을 당장 약속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 달 열리는 보편적 정례 검토를 앞두고 북한 인권보고서와 함께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상당한 개선을 이뤘다며 제재가 인권 보호에 큰 장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보편적 정례 검토를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편적 정례 검토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로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심사를 받았고 이번이 세 번째 심사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기본 권리와 정치적 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그리고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권리 등으로 항목을 나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별감사관 보고를 통해서 북한 내 처형과 고문이 아직 자행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 수감자들의 행방을 가족들도 알지 못한다면서 즉시 수용소를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또 북한 내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가 정한 사회적 계급, 성별, 장애에 근거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출생 신분에 따라 교육, 의료, 근로 등의 기회가 차별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뇌물 문제도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스스로 작성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내부적 노력을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 온 인권 문제가 향상됐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그동안 법률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선 교사법과 교육과정 실행법안, 과학기술보급법안, 복지서비스법안 등을 제정했으며 교육법안과 고등교육법안, 환경보호법, 주거법 등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2015년 국제인권조약 이행국민위원회와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 2016년 인권연구소 등을 조직해 인권신장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내 사형은 흉악범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집행되며 모든 재판은 공개되는 등 법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증진 노력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제재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정상적인 무역은 물론 어린이, 여성,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약품 전달과 의료시설 구축마저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앞선 두 보고서와 함께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에 요청한 촉구사항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자체 인권보고서를 통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대표적 인권 유린 장소인 정치범 수용소 등을 누락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북한 정권은 의료와 구호 지원을 무기와 사치품에 유용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자국 인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장애물과 도전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일부 국가의 잔혹하고 일방적인 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검토 UPR에 앞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국 인권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16일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보고서를 통해 자국 내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데 대북 제재가 의료 장비와 구호 인력 등의 지원 활동을 가로막고 경제 발전을 위한 교역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16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불행과 관련해 진짜 중요한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 인권 유린 장소인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보고서에서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They are listed in UN resolutions, the prisoners, as being among the most vulnerable in the country. They're the most acute cases of hunger and disease.
유엔 결의안은 북한의 정치범들을 인권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했으며 그들이야말로 북한에서 가장 굶주리고 병약한 사람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코헨 전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보유한 자원과 국제사회의 지원은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Doesn't mention that they spend most of their resources on weapons and luxury items.
북한의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대부분의 자원을 무기와 사치품에 쓴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북한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잇따른 자원 배분 및 정책 실패로 북한 국민들이 굶주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The North Koreans had problems with providing their population with food, with adequate medicine long before there were ever sanctions in place on North Korea.
북한은 본격적인 대북 제재를 적용받기 훨씬 전부터 이미 자국민에게 식량이나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하는데 힘들어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정말 국민들을 돕고 싶다면 국제사회의 지원이 무기 개발로 유용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if the North Koreans will come up with a way that says if you lift sanctions, we will provide you assurance that the funds will not go into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그동안 국제사회의 구호물자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북한이 이제는 제재를 풀어주면 우리는 지원금이 핵과 미사일로 가지 않는다는 확약을 하겠다고 먼저 약속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지금도 북한이 국제기구의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한국 교육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어 교육과 전문적인 심리상담, 맞춤형 교육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마중물 우리둘이 하나센터의 이무열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언어 구사 능력이 되지 않고 많은 문화와 가치관들의 차이점들로 인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 가정의 자녀들을 위탁받아 함께 살며 그룹홈과 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2015년을 기준으로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보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 학생은 모두 2,538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 등 제3국 출생이 1,530명으로 북한 출생 1,008명보다 522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출생 탈북민 자녀들과 달리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은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모든 복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이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북한 출생 탈북민 자녀들과는 달리 대학 특별전형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통해 한국 학생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고 대학교 등록금 면제 혜택도 없고 군대에도 가야 합니다. 이 대표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한국의 교육제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질화된 문화와 정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탈북민 자녀들을 향한 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한국어가 부족한 중국 등 3국 출생 자녀들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가 가능한 한국어 강사와 전문 심리상담사를 채용해 파견해주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특성화 전문학교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음악, 미술, 스포츠, 요리 등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 학교 교육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학교가 설립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인 성비전학교의 송신복 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가 한국에 정착하는 것과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에 정착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송 교장은 특히 중국에서 온 자녀들은 언어 능력이 부족하고 문화적 충격도 커서 불안과 울분, 분노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자녀들을 돌보는 이런 기관에 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 교장은 또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의 정서를 읽어내고 1대1로 도와줄 수 있는 상담사 양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의 임양자 교장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언어 장벽으로 정규학교에서 학습하기가 어렵다며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출생 학생들이 하나원을 통해 기초 적응 훈련을 받는 반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하나원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내 입국 통로가 다양하여서 이들에 대한 명확한 통계적 파악과 적응 교육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제3국 출생 자녀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주변인으로 머물거나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임 교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학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정서적인 회복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위해 대학들의 특별 전형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최병환 정착지원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적, 재정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중언어 강사 부분은 교육부하고 저희 통일부 남북 하나재단에서 이중언어 강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병환 과장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에 대해 정원 내 특별 전형을 하도록 협의했다며 하지만 실제로 반영한 학교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속에 뉴욕주에 있는 코넬 대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1년 4월 17일 미국이 쿠바의 피그만을 침공합니다. The assault has begun on the dictatorship of Fidel Castro. Cuban army pilots opened the first phase of organized. 피델 카스트로 쿠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1959년 들어선 카스트로 정권은 소련의 니키타 후르시초프 서기장과 손을 잡는 등 친소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미국은 쿠바와 단교를 선언하고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는 쿠바 망명객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켰고 1961년 4월 17일 이들을 쿠바에 침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은 사흘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 결과 100여 명의 쿠바 망명객이 목숨을 잃었고 1200여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피그만 침공을 수행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쿠바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포하고 이어 소련의 핵미사일을 끌어들임으로써 쿠바 미사일 위기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1975년 4월 17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이 크메르 루즈군에 의해 함락됩니다. 크메르 루즈군은 1967년 결성된 캄보디아 내 급진 좌익 무장단체였습니다. 이들은 1970년 시아누크 국왕이 우익 군사 쿠데타로 쫓겨나자 농촌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세력 확장에 나섰고 마침내 1975년 4월 17일 정권 장악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크메르 루즈의 정권 장악으로 5년 동안 지속된 내전은 끝났지만 이 땅에 새로운 비극이 시작됩니다.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 폴 포트는 대대적인 피해 숙청을 감행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200여만 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어 1980년 인도차이나에서 해골의 무더기와 함께 이른바 킬링필드, 집단 무덤이 세상에 드러나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